여러분, 지금 당장 새벽 2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 불만 겨우 켜져 있고, 그 품에 안는 두돌된 아이는 39도 고열로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맞아요. 당장 응급실로 뛰어가야 할지, 아니면 해열제를 먹이고 아침까지 버텨도 될지 판단이 전혀 안 서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머릿속에 하얘지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바로 스마트폰 켜고 인터넷 검색창부터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절박한 순간에 포털 사이트 대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챗봇을 켠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건 인터넷 검색창이 뭐랄까 그야말로 불안감의 숲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고열 39도라고 검색하는 순간 온갖 병원들의 과장된 광고글이랑 맘카페의 그 최악의 사례들이 막 뒤엄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별의별 무서운 병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색 엔진은 그냥 수십 개의 잉크만 툭 던져줄 뿐이고 그중에서 어떤 정보가 진짜고 가짜인지 걸러내는 건 오롯이 극도로 불안한 부모의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인데 논문 일대지 검증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AI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 맞춰서 아주 차분하고 정돈된 하나의 문장으로 답을 완성해 주거든요. 어려운 의학 용어도 엄청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요.
위로 받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현상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전 세계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책의 제2부, 몸과 건강 파트 전체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의료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우리가 AI를 이용해 어떻게 더 똑똑한 환자이자 건강한 개인이 될수 있는지 오늘 그 지름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이 탐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확실하게 못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원칙이요.
네, 의료 영역에서 AI는 절대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흩어진 내 몸의 기록을 정리하고 진짜 의사에게 던질 질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똑똑한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보조도구다.
맞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AI가 주는 그 달콤한 위안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와, 치명적인 독. 그럼 그 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의사를 만날 수 없는 그 새벽 시간대에 AI한테 매달리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네, 인간적인 본문이죠.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챗GPT 대화의 5% 이상, 하루에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70%가 병원 진료 시간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엄청난 숫자죠. 밤이나 주말에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정확도였습니다. 150건의 실제 의료 사례를 시험해 봤더니 AI의 정확도가 고작 49%에 불과했어요.
사실상 동전 던지기 확률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아요. 아니, 절반 이상 틀린다는 거잖아요.
더 끔찍한 건 오답의 방향성입니다. 특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의 절반 이상, 정확히 51.6%의 경우에 AI가 집에서 기다리라며 잘못된 권고를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절반이나 틀린 답을 내놓고 심지어 집에 있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AI가 주는 그 차분함과 편안함은 사실 맹독이든 사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사람을 살려야 할 타이밍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불안감의 숲이더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그냥 무작정 119를 부르는 게 낫지. 이런 식이면 AI를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오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메커니즘이요?
네, AI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친전하며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요.
아, 무조건 친절하게 대답하도록 훈련 받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용자를 패닉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답변, 예를 들면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보다는 안심시키는 부드러운 화법을 선택하도록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응급의학과 의사처럼 냉정하게 생사의 위험도를 쫙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급 호텔 컨시어지처럼 무조건 고객을 진정시키고 기분 좋게 만들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생존보다 예의와 친절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 구급차를 타야 할 사람한테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같은 미친 조언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건네는 겁니다.
와, 친절한 암살자네요, 진짜.
진단 측면에서 AI는 그저 그럴듯한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이어붙이는 텍스트 예측 기계일 뿐입니다. 실제 인간의 생리적 위급함을 인지하는 능력이 제로라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이 절대적인 규칙을 세워둔 겁니다. 가슴의 통증, 숨가쁨, 몸 한쪽의 마비, 그리고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응급실 가야 하는 증상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위험 신호 앞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AI 챗봇을 열면 안 됩니다. 그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 때문이죠.
네. AI에게 증상을 타이핑하고 그 친절하지만 틀린 오답을 읽고 안심하는 그 1, 2분이 내 뇌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편마비, 심한 두통은 무조건 119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진단이나 응급 상황에서 AI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관리의 여정에 AI를 쓰고 있는 걸까요?
질문의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그건 AI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영역이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뒤죽박죽인 우리 몸의 상태를 깔끔한 데이터로 정제하는 능력입니다.
아, 데이터 정제요?
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와, 무조건 있죠. 한 보름 전부터 콕콕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주일 전인가 하면서 엄청 얼버무리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억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아팠던 날의 고통이나 아니면 병원 가기 직전의 최근 상태만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어떻게 아팠는지는 다 까먹어요.
그 사이에 미묘한 변화나 증상이 언제 악화됐는지 같은 조건들은 전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진가가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책에 나온 쓰임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카카오톡이나 챗봇에 일기 쓰듯이 딱 한 줄씩만 남기는 거예요. 날짜, 시간, 통증의 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적고 그날 한 일이나 먹은 약을 입력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기록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막연하게 요즘 자꾸 머리가 아파요 라고 느끼던 게 누적된 기록을 통해서 나는 야근을 하고 커피를 3잔 이상 마신 다음 날 오후에 강도 6 정도의 두통이 반복적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명확한 패턴으로 바뀌더라고요.
의사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들고 오는 환자는 정말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진료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구세주요?
그럼요. 진료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AI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기록한 증상 일치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건넬 30초 요약본을 만들어줘.
30초 요약본?
네.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한 부위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사실 위주로 정리해줘 라고요. 이렇게 뽑아낸 요약본을 딱 읽어주면 의사는 헤매지 않고 곧바로 정확한 검사와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와, 들어보니까 AI는 마치 꼼꼼한 비서 같네요.
비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무사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내 지갑 속에 막 구겨져 있던 영수증, 즉 불규칙한 증상들을 날짜별로 깔끔하게 엑셀로 딱 정리해주는 꼼꼼한 비서인 거죠.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서가 영수증을 막 정리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사장님 이것저것 보니까 이건 100% 탈세네요 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곤란하잖아요.
하하, 그렇죠. 큰일 나죠.
AI가 내 증상을 쫙 모아보고 스스로 당신은 편두통입니다. 혹은 위암 초기입니다. 이렇게 병명을 단정짓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AI가 자기 역할을 착각하지 않도록 프롬프트, 즉 지시어에 분명한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안전장치라면 어떤 식으로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나의 증상을 단정적인 병명으로 진단하지 말고 오직 가능성 있는 질환의 목록으로만 정리해줘.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줘 라고요.
아, 진단 금지령을 아예 명령으로 내리는 거군요.
네. AI가 뽑아낸 패턴을 스스로 확고한 진단으로 믿어버리는 순간 아까 응급 상황처럼 실제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놓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이 담긴 흰 가운은 언제나 인간 의사에게 입혀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책에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환자의 복잡한 증상 기록을 챗GPT에 그대로 넣어봤어요.
의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거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AI가 내놓은 첫 번째 추론, 그러니까 의심되는 질환의 목록 자체는 의사의 생각과 꽤 비슷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럼 똑똑한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지금 당장 내시경 검사를 할까 말까라는 회색지대의 판단을 물었더니 AI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환자의 안색이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의사의 임상적인 직관이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AI는 눈이 없으니까 그걸 읽어낼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AI는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매칭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인간 신체의 물리적인 맥락을 읽어내는 임상적 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리하는 동반자로는 훌륭하지만 판단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한 30초 요약본을 들고 진료실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진료 시간 말씀이시군요.
네. 한국의 의료 환경을 보면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이 고작 12분 남짓이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5분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의사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며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 추세죠.
그러니까요.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 증상을 명확히 말하고 의사의 진단을 듣고 약 부작용까지 다 물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진료실에 그 차가운 의자에 앉으면 의사 선생님 포스에 눌려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십상이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된 전 세계 AI 쓰임새 49위가 바로 의사와 더 잘 대화하기입니다.
의사와 대화하는 법까지 AI한테 배운다고요?
네. 이건 진료 전과 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료 전에는 AI에게 내 상황을 주고 오늘 의사에게 빠뜨리지 않고 꼭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 5개만 추려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약물의 충돌 여부나 일상생활에서 조심할 점 같은 걸 미리 적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질문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 훨씬 덜 위축되거든요.
진료 후의 활용법은 보니까 거의 번역기에 가깝더라고요.
네, 의학 용어 번역기죠.
진료가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면 환자는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묻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끙끙 앓거든요.
뒤늦게 인터넷 찾아보면서 또 불안의 스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때 AI에게 가벼운 척추관 협착이 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번역을 시키는 거죠.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을 확인하는데도 아주 훌륭한 통역사가 되고요.
네,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징후죠?
한번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진료실의 인간 의사는 너무 바쁘고 지쳐서 모니터만 보고 눈도 잘 안 마주친 채 3분 만에 나를 쫓아내듯 진료를 끝냅니다.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켜고 AI에게 물어보면 얘는 24시간 언제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친절한 말투로 내 상태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러면 환자들은 점점 불친절한 인간 의사를 불신하고 정서적 교감이 느껴지는 비록 가짜일지라도 그 AI에게 심리적으로 맹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AI의 번역이 인간 의사의 원래 의도와 미세하게 충돌한다면 환자들은 오히려 친절하게 길게 설명해준 AI의 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책 자료를 보면 AI의 의료정보 번역 오류율도 5에서 10%나 된다면서요?
네, 그 지점이 현재 의료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친절함과 상세함이 결코 의학적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죠.
친절하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아요. 환자가 AI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진짜 의사를 불신하게 되면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AI나 인터넷에 요약된 정보만 믿고 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혈당 조절에 탁월하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독한 당뇨약을 며칠 끊어봐야겠다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헉, 약을 맘대로 끊는다고요?
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는 실제 사례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에서 10%의 오류율은 그저 숫자 10이 아니라 알약을 한 알 먹느냐, 열 알 먹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경계선일 수 있거든요.
진짜 무섭네요. AI가 아무리 친절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더라도 그건 참고서일 뿐이지 절대 내 몸을 책임져주는 주치의가 아니라는 점을 뼈에 새겨야겠습니다.
네, 내 몸에 무언가를 넣거나 빼는 최종 결정은 무조건 나를 직접 대면하고 진찰한 사람,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AI를 현명하게 쓰는 유일한 방법이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병원에 갈 만큼 아픈 상황, 즉 질병의 영역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긴장감을 조금 풀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방의학이나 웰니스 쪽이군요.
네. 아플 때 AI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안 아플 때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건 어떨까요? 의학적 책임감이 덜한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분야에서는 AI가 드디어 완벽한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병원 밖으로 나오면 AI의 활용도는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책에서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더 건강한 생활 쓰임새가 전 세계 16위, 맞춤형 운동 계획을 짜는 쓰임새가 무려 48위를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엄청 많이 쓴다는 거네요.
네, 일상생활에서 AI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바로 인간의 결정피로를 제거해준다는 점입니다.
아, 결정피로? 책에 나온 그 45세 사무직 남성 사례가 너무 제 얘기 같더라고요.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체중이 82kg이라서 살을 빼긴 빼야 하는데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아, 오늘 대체 뭘 건강하게 해먹지? 막 고민을 하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지치죠.
그러다가 결국 그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배달앱을 쳐서 자극적인 맵고 짠 치킨을 시켜버리는 패턴.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누구나 겪는 인지적 고갈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백 번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라 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건강한 선택을 할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거죠.
맞아요. 의지력 고갈.
이때 AI가 등장합니다. 나의 나이, 키, 몸무게, 목표 감량치, 그리고 심지어 내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사진 찍어 입력하고 일주일치 저녁 식단표와 주말 장보기 목록을 짜줘.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오늘 뭐 먹지라는 스트레스 유발 과정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AI가 짜준 대로 굽거나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실행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AI 코치는 눈치 볼 필요 없는 24시간 파트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헬스 트레이너한테 새벽 1시에 선생님 저 라면 끓여 먹어요? 하고 사진 보내면 엄청날 죄책감을 들고 선대방도 짜증낼 텐데 AI한테는 전혀 안 미안하거든요.
AI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잔소리 해달라고 세팅해두면 무한한 인내심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같이 시작한 초보자들도 헬스장에 가서 어리바리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나이와 관절 상태, 다룰 수 있는 무게를 입력하면 비싼 PT 비용을 내지 않고도 4주짜리 분할 훈련 프로그램이랑 증량 계획을 쫙 뽑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진입 장벽과 비용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응급 상황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본질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문제가 아닐 뿐 AI가 물리적 신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 운동이나 식단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고 사례를 볼까요?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AI 챗봇의 건강 조언을 맹신해서 브로마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브로마 나트륨이요?
네, 그 결과 극심한 환각 증세와 탈모 같은 아주 끔찍한 부작용을 겪었죠.
아니, 대체 AI는 왜 그런 위험한 화학 물질을 건강에 좋다고 추천을 한 건가요? 영양제도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의 머릿속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나 간의 해독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I는 오직 텍스트 데이터의 패턴만 봐요.
또 텍스트 패턴.
인터넷의 방대한 문서 어딘가에서 나트륨이나 브로마물이 특정 과거의 맥락이나 산업적 용도로 건강이나 회복이라는 단어와 자주 함께 쓰인 패턴을 발견하면요.
아, 그걸 그냥 조합해버리는구나.
네, 그것을 마치 영양제 추천하듯이 확률적으로 조합해서 답변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그 물질이 실제 노인의 위장과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어떤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킬지는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듣고 보니 요즘 유일한 유효한 거리 계산 기능이 엄청 엉터리인 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비빔밥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보여주는데 사실 사진만으로는 밥이 고봉밥 한 공기인지 아니면 바닥에 얇게 편 반 공기인지 또 계란 프라이 밑에 참기름을 세 스푼이나 때려 넣었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절대 모르죠. 그런데 AI는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해당 음식은 약 500칼로리입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답하거든요.
네,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하죠. 그저 픽셀의 형태를 보고 텍스트를 예측할 뿐이지 그 안에 질량이나 성분, 이런 물리적 진실은 전혀 보지 못하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운동 계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한 마라토너가 대회 직전에 AI에게 컨디션 조절 조언을 구했더니 가볍게 16km 정도 달리며 페이스를 점검하라 라고 조언했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전날에요? 미쳤네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자해 수준 아닌가요? 뛰기도 전에 관절이 다 털리겠는데요?
AI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마라톤 준비에는 장거리 러닝이 필수다 라는 아주 일반적인 텍스트 논리만 있을 뿐 질문을 던진 사람의 현재 근육 피로도나 염증 수치를 읽어내는 센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무게를 올리라는 계획표는 기가 막히게 잘 짜주지만 정작 바벨을 들 때 당신의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지 허리가 아치형으로 꺾여서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인지는 절대 알 수 없죠.
눈이 없으니까요.
네. 텍스트 기반의 모델이 절대 교정해줄 수 없는 물리적 세계의 영역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의 AI는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과학이랑 영양학 지식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세계 최고의 눈먼 전략가 같네요.
오, 눈먼 전략가.
네. 칠판 앞에서는 기가 막힌 4주치 훈련표와 식단표를 브리핑하는데 정작 내가 경기장에서 뛸 때 무릎이 꺾이는지 내 소화기관이 그 식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 전략가요.
눈먼 전략가라는 비유가 이 책의 한계점 파트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한 달에 10kg 감량이라는 극단적인 목표를 입력하면 이 눈먼 전략가는 오로지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무자비한 식단표를 토해낼 겁니다.
몸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요.
네, 현실에서 그런 극단적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의학적인 비만 치료 주사가 있거나 뼈를 깎는 특수한 환경이 숨어 있지만 AI는 그 맥락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텍스트의 휴머면만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나 통증이 있는 분들의 재활운동 혹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으로 인해 식단을 아주 세밀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절대로 AI가 짜준 계획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얼굴 찡그림과 걸음걸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인간 물리치료사와 임상 영양사의 고유한 영역을 AI는 당분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보실 건가요? 정보가 범람하는 의료와 건강의 영역에서 AI는 절대 처방전을 쥐어주는 흰가운의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대원칙이죠.
다만 진료실에 들어갈 때 내 증상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메모지이자 헬스장과 주방에서 첫걸음을 떼게 해주는 기초 밑그림으로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오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요?
네. 지금 어딘가 찌뿌둥하거나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 증상을 날짜와 강도와 함께 단 한 줄이라도 스마트폰이나 AI 챗봇에 기록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번 주말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 채소들을 입력하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저녁 식단과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오, 당장 해봐야겠네요.
결정 피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차오르는 진짜 응급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조건 119 다이얼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쭉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발칙한 상상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금 현재의 AI를 우리의 실제 몸을 볼 수 없는 눈먼 전략가라고 동의하셨잖아요. 텍스트로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텍스트 한 개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손목에 매일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혈당 수치를 AI에게 전송하고요. 방 안에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이 내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몇 도 꺾이는지 심지어 내 안면 근육의 미세한 고통까지 전부 인식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와.
즉, 이 눈먼 전략가가 드디어 눈을 뜨고 내 몸의 상태를 어쩌면 나 자신이나 5분에 쫓기는 인간 의사보다도 더 24시간 촘촘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과연 이 눈을 뜬 AI를 단순히 질문을 준비하는 보조도구로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학적 진단과 건강관리의 주도권 자체가 인간에게서 AI로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특이점이 오게 될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웨어러블 기기와 시각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특이점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 속의 먼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AI는 그저 우리의 말을 텍스트로 요약해주는 비서를 넘어서서 우리 피 속의 수치와 관절의 움직임을 24시간 투시하는 거대한 렌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의존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몸과 건강에 관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